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라는 이름의 도시로 갔습니다. 뭐 옛날로 말하면 트로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 바로 그 주변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은 본래 이 드로아라는 이 도시에서 그의 믿음의 동역자인 이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보다 그 일정보다 먼저 이 드로아에 오게 된 이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머물고 있는 이 마게도냐라는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왜 이렇게 바울은 이 디도와의 만남을 간절히 원했을까요?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그의 심령을 편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하던 일을 멈추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간절히 만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디도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커다란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 직접 디도가 있는 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 것이죠. 뭐 오늘날처럼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에는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이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디도가 있는 이 마게도냐로 한 걸음에 사도 바울이 달려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14절 계속 보세요. 여기서 이기게 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이기다라는 이 말은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수도로 돌아와서 개선 행진을 하는 그 장면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장군의 이 개선 행진은요, 이 한 도시의 커다란 축제였습니다. 앞에서는 나팔을 부는 이 나팔 기수들이 큰 소리로 악기를 불고 있고 온 도시의 이 처녀들과 이 소년들이 꽃을 날리며 또 전쟁에서 가지고 왔던 많은 이 승전품들을 특별히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이 보화들을 들고서 행진하고 또 성전에서 바쳐질 제사용 소 한 마리가 함께 왔고 또 노예로 잡아온 전쟁 포로들을 또 이끌고 왔으며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이 병사들, 이 전쟁에 참석했던 이 승전 이 병사들이 승리자여 만세 하면서 이 장군의 이름을 외치면서 장군을 뒤따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커다란 이 영광이 이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이 표현을 다시 좀 원어로 바꿔 말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바울은 마치 이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을 따르는 이 개선 행렬의 군사 중에 한 사람처럼 자신을 지금 생각하면서 온 우주의 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된 것을 지금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14절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개선, 이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좀 생뚱맞게 문맥에서 무언가 맞지 않는 것처럼 왜 이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건 역시 1세기의 이 로마의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해야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로마 장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도시로 들어갈 때 이 각 도시에는 초를 키거나 향을 나타내는 향을 피워서 이 온 도시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했던 것이죠. 즉 이 도시에 이 향이 가득함으로써 아,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온 이 도시에 그런 것들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노래소리가 있고요, 꽃들이 막 휘날리고요, 사람들이 춤을 추고, 게다가 향기로운 향내가 나서 이것으로 전쟁의 승리를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오늘 자신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또 죽음과 저주로부터 승리하신 이 기쁜 소식이 마치 이 승전 소식을 알리는 향기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냄새로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동역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되어 있죠. The aroma of Christ,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바로 그 1세기 로마의 개선 행렬에 위한 그 향을 피워놓은 것, 그 문맥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좋은 향기예요. 코에 닿으면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인 거죠. 로마의 개선 행렬 때 로마 장군의 승리를 알기 위해 사용된 이 아름다운 향기처럼 자신들도,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죠, 바울과 그 동역자들, 자신들도 복음을 전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전 소식을 전하는 향기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에서 이긴 로마 시민 사람들이나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전쟁의 노예로 끌려온 이들에게 이 도시에 가득한 그 향내는 다 났겠죠. 둘 다 맡았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 시민들에게 이 향기는 승리의 달콤한 향기가 되었을 것이고, 전쟁에서 패한 이 전쟁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가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향으로 여겨지는 거죠. 사실 똑같은 향기인데 받아들여지는 것이 전혀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향기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맡고 싶지 않은 그런 냄새로, 그런 향기로 전해진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 허망된, 헛된, 또 미련해 보이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향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 혹은 사망의 길에,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은 너무 미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헛된 신화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가슴에 깊은 감격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소식은 마치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그 찌든 담배 냄새 있죠. 그 맡을 때 막 그 사람까지도 막 싫어질 정도로 그 냄새가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냄새가 너무 싫다는 거죠. 그 복음의 냄새가. 이것이 바로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또 복음을 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을 받는 태도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혹은 바울의 이 대적자들의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헬라어로 읽으면 아주 직설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미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복음이 사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부담스러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항상 듣는 이야기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반면에 좀 듣고 싶은 그런 복음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부자됩니다. 복음이 변질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 1세기 당시에도요 사도바울 시대에도 이 복음이 변질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이 복음에 섞어감으로써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짓 설교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 시대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더 아찔한 사실은 뭡니까? 그 숫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다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짓 사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이 텍사스 이 주에 가면 긍정의 힘이라는 이 글을 쓴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죠. 너무나도 뭐 미국에서 대표적인 이 목사님인데요. 사실 그가 아마 이 거짓 교사의 대표자가 오늘 이 시대의 대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인 듯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고 복음인 듯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부인과 죄의 회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복음인 듯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들을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보면 변질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도 바울 시대부터 이미 이러한 모습들은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양심에 이러한 깨끗함을 유지한 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수다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팔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 후반절 보세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뭐예요? 순전함으로. 마치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원액 그대로 세상에 물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씀을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장사꾼처럼 돈 벌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 소식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이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의 성격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나의 이 사도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 주제로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번 더 자신의 이 순전함과 거룩함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바울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 거죠. 그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어요.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 역시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17절 마지막 후반절을 좀 보십시오. 여기 오늘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 다음 두 가지 표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간 두 가지 자세거든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나타내야 할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바울 때부터 복음은 변질됐고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과 또 유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수다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 나라가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단순히 나의 어떠한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울이 살아갔던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